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교육자들 모임 시간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교육자들이 생각할 때 교회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답은 그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또 자기가 어떻게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란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것이다. 아마 여러분 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분 안에 있는 답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육자들에게 있어서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답은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역의 초점이 에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 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에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에요.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우린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제일 먼저 한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아닌 비본질적인 모습들,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교회를 가르치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학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 선데이 스쿨, 바이블 스쿨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어린이들 교육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생겨난 용어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하면 가르치는 그런 뉘앙스가 많고 교회하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학교 가는 것과 비슷하게 마음이 이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배우기만 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현대 교회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사회문화센터 같은 역할을 교회가 하고자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자선단체처럼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 사무실에 이렇게 전화가 자주 와요. 에덴교회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받을 때도 있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받을 때도 있고요. 그럼 무슨 전화들이 가끔 오냐면 내가 직업을 잃었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혹시 교회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혹시 교회가 펀드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전화상으로 이렇게 묻곤 합니다.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당혹스러워요. 사실 그런 분들을 위한 펀드를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도와주어오는 일을 또 해야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제가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래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래도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교회를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럼 교회가 그 일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일을 잘할 때 교회가 덕스럽고 전도의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친교 공동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이민교회 가운데 특히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립고 만남이 그립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쁨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서로 의지하고 다 좋고요. 꼭 필요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예배 끝난 다음에 같이 차도 마시고 액티비티도 하고 이러는 거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예배는 안 드리는데 액티비티나 어떤 스몰 그룹에는 잘 참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잘못된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게 정말 중요하냐? 어느 게더 우선순위 되냐? 여러분, 만약에 평생 액티비티만 하다가 끝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스몰 그룹에 가서 같이 어울리는 거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따뜻한 성도의 교제도 있고, 믿음의 교제도 나누고, 참 성도들끼리 행복해야 되지만,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교회에 대한 오해는 어떤 사회 정의 구현을 하는 공동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가 옳지 않고, 또 정부가 좀 민주적이지 않고, 이럴 때 사람들은 종종 종교기관에 호소를 합니다. 교회가 앞서서 이 악한 세상,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뭔가 바른 말을 해야 되지 않는가? 교회가 그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예, 맞습니다. 그런 일도 해야 됩니다. 옳은 이야기도 해야 되고요. 진리를 외쳐야 되고요. 옳고 그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분명히 선포하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옳은 일에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옳지 않은 일에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역사의 진실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그런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교회는 좋은 이야기만 나누는 곳이다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종종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가서 우리 좋은 얘기 들읍시다. 목사님들 하는 얘기는 다 좋은 얘기니까 들어서 손해볼 것 없습니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예, 물론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도 있고, 따뜻한 얘기도 있고, 성경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교회를 그렇게 윤리적인 말씀을 이야기하는 곳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면 다 착하게 살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약한 자들 돌아보고,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고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그 말씀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에 대한 오해가 교회 그러면 축복받는 곳으로 또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전도법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축복받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자. 맞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을 자칫 오해해서 이 땅의 복까지 같이 묻어서 받자. 천국도 가고 땅에서도 잘 되고 얼마나 좋냐. 이런 생각들을 한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꼭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했던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축복의 도구가 된다든지 축복받기 위한 지름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축복을 얻습니다. 그러나 땅의 축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복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축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되고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나누는 것이지 이 땅의 복을 보장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한 여섯 가지 정도를 교회에 대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나눴어요. 그럼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교회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교회 명칭들을 먼저 보면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교회를 말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calling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에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장소의 약속을 따라서 모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할 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른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 모여 있을 때 이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특별한 곳에 모으셨다. 이것이 구약의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교회 개념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여기도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한 시나고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도 하나님께서 불러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시나고게라는 함께 모였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장소, 건물적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즉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으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각 부르셔서 예수님 앞으로 모아놓은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신약성경 초대교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모아놓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직접 모으셨어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 모은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가 능력이 좋아서 설교를 잘해서 열심을 내서 모은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해서 지금 모여있는 것이 또한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이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목적을 따라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친구의 교육 권유가 될 수도 있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 또 소문을 듣고 모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에덴 교회로 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에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교회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 주인 되십니다. 성도들은 그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명적 존재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탄생에 한번 이런 히스토리컬 좀 백그라운드를 한번 이렇게 보면 이것은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보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알게 되는데요. 먼저 교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람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나,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걸 먼저 제일 먼저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우리를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르게 지으셨어요. 그걸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에는 영혼이 있질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만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만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혜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보다 더 탁월한 동물들의 기능들이 있죠. 달리기는 사람보다 다른 동물들이 훨씬 잘합니다. 치타를 사람이 절대 쫓아갈 수가 없죠.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가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돌고래보다 잘하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잠수를 한다고 해도 저 가오리들보다 더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서 오래 있겠냐? 그렇지 못합니다. 날른 우린 못 날라요. 뭐 독수리는 고사하고 참새만큼도 못 나르죠. 절대로 날릴 수가 없어요. 힘은 곰의 앞발 하나만도 못해요. 여러분, 사자 앞발 하나가 이렇게 동물들을 잡을 때그 힘이 1톤이라고 합니다. 1톤. 어마어마한 힘이죠. 우리는 그런 힘이 있지를 않아요. 용감하지도 않아요. 동물들이요, 인간들보다 탁월한 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동물들을 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잡아다가 동물원에 가둬놓고 구경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탁월한 거예요? 사람이 제일 탁월한 거예요. 사람이 굉장합니다. 그 대단한 동물들을 다 잡아다 동물원에 가둬놓고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수리보다요, 더 멀리 날아가는 비행기를 만들어요. 더잘 날아갑니다. 새들이 갈수 없는 우주까지 날아가게 만든 것이 인간입니다. 동물들보다요, 더 물속에 오래 있는 잠수함을 만들고요. 나오지도 않아요. 핵 잠수함 같은 거는 몇 개월씩 바닷속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고도 몇 달씩 지낼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탁월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동물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빠른 속도의 자동차를 만듭니다. 동물들은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절대 스마트폰 못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는 1년에 몇 번씩 바뀔 정도의 스마트폰을 탁월하게 만들어내는 게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동물들 데리고 쇼도 해요. 제가 그 캘리포니아 시월드 가서 정말 놀랐어요. 샤무 쇼를 보고 그큰 킬러웨일 쇼를 보면 그 어마어마한 고래를 사람이 타고 놀거든요. 이렇게 제주도 돌리게 하고 물보라로 치게 하고 그걸 보면 야, 인간들이 대단하다. 여러분, 한국이나 이런 데 놀이공원 가보십시오. 그큰 곰을요, 건빵 몇개 던져주면 이렇게 빙빙 돌고 춤도 추고 합니다. 그럼 이해가 가세요? 그 곰을 잡아다가 춤추게 만드는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가? 여러분, 이렇게 할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우린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단어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스려라. 정복해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명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부여받고 권한도 부여받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를 지으신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명을 잘 이룰 때 사람의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따라서 잘 우리의 목적을 이렇게 활용하게 될 때, 그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무의미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지? 그럼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합니다. 아담이 언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스릴 때, 그때 아담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이 땅을 지은 인간들의, 그 지음받은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죠.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죠. 하나님 같이 되겠다. 사람의 존재에 만족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리를, 권한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게 되죠.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이 땅에 부여받은 모든 사명을 또한 상실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땅이 어렵고 삶이 곤고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어졌어요. 사랑했던 사람이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게 됩니다. 형제끼리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가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갈등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갈등이 시작됐어요. 기근이 오게 되고요, 전쟁이 나게 되고요, 살인이 오게 되고요, 범죄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린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 다음부터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안 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관계를 맺고 싶다. 그것이 바로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종교적 행위를 하고 하나님과 그 창조주 하나님과 다시금 이렇게 연결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 된 인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 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회복의 관계를 맺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디에 있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구원의 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로 초대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이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예요. 구약의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시작이었고, 부활을 시작이었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그렇게 탄생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각 교회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교회의 역사는 2000년 동안 아름답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해야 되는 분명한 사역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역은 중생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본질적인 사역은 바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본어게인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중생의 사역을 반드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랑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이렇게 실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특별한 이렇게 은혜가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어요. 설레임이 있어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키드니가 나빠서 죽게 됐어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누군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그 키드니 하나를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게 됐어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서 가끔 식사하고 교제하는 거가 지루하고 힘들고 불편할까요? 안 그렇겠죠. 육신의 생명만 누군가 나에게 나눠줘도 그분을 만나는 게 기쁘고 즐겁잖아요. 여러분, 누가 모르는 분이 여러분에게 한10밀리언 정도를 그냥 줬어요. 캐시로. 뭐 그런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그러면 그분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밥 먹는 게 불편할까요? 지루할까요? 여러분이 밥을 산다 그러면 그 밥값이 아까울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분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다면 그 아직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색하다면 그건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런 예배가 올려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한 분이 받으실 만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우리 지난주 교육자들이랑 그런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은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게 하자.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자. 우리들끼리 즐겁고 좋고 이거는 다 예배 끝나고 해도 괜찮다.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그한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한번 생각하자. 그래야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신다. 그게 예배다, 예배. 이 시대는 그런 예배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아주 라이트한 예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배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예배예요. 뭐 늦고 떠들고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 있다. 그리고 그게 실감나시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해요. 예배가 귀찮다든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가 귀찮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다. 정신이 이상이거나 아니면 아주 악하거나.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예배는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 안에 예배가 즐겁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즐겁고 감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지 아닌지는 예배를 보면 알아요. 예배자의 모습들을 보면, 아, 저분이 지금 은혜 가운데 지내는 분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무조건 전도하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무조건 선교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내는 일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병원으로 치면 산부인과 또한 응급실 이런 곳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선교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다. 좀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창립 기념주일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교회들을 세우는데 서포트하고 이런 마음을 우리 다 같이 모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결과가 부흥이라는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나의 욕심을 이루고자 했던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래 다니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 자라남이 없어요. 변화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시간, 또 수요 예배 때, 또 기도하는 시간, 매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시간, 여러분, 이런 시간을 여러분 열심히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알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자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 내 뜻대로 이걸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닮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만큼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힘든 거예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알고 싶어 해요. 그러면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좋은 성적을 받으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일을 안 하고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마음을 사기꾼 그래요. 사기꾼. 영적 사기꾼이 뭐냐 하면 성경을 안 읽고 예배를 안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영적 사기예요. 그럼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인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인들이 모일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오늘 제목이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수 있는 힘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에 나누는 일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 사랑으로 채워지고자 갈망하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에덴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역사를 이어왔어요. 앞으로도 이 역사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뭐 어떤 구호를 세우고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거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그리고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